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일로서 함께 이곳에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디 곳에 있던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함께 공부했던 바와 같이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요약합니다. 함께 이곳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다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다른 위치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죄의 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지옥의 깊이까지 말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셨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되셨고 가장 큰 순환을 겪으신 때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음의 쓴맛을 맛보셨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높여지심의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벽히 만족시킨 후에 맞이하신 완벽하게 의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은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욕을 당하신 가운데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종이 되셨고 고통당하셨고 돌아가셨고 지옥으로 떨어지셨고 묻히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동일하신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고 가장 높은 하늘로 들리셨습니다. 이것이 인성을 지니신 인자이신 주님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말 그대로 그분의 높이 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것과 말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많은 다른 세부적 사항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모든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참조 구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또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11구절 모두를 한 번에 다루는 대신에 저는 이 구절들을 세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첫 다섯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1장의 첫 다섯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행전의 소개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저가 사도행전의 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세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신약에서 두 권을 쓴 사람입니다. 1절의 상반절에서 저자는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다른 책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기의 기독교 자료는 누가가 저자의 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은 그의 두 번째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문체와 사용된 단어들이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도입부는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딱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전의 책의 마무리 부분을 간단히 추려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계속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자는 1인칭 대명사인 우리, 영어로는 we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특정한 부분에 사용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라는 단어가 표현된 부분에서는 모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임이 틀림없습니다. R.B. 레켐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으로부터 우리가 언급된 부분에서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목록을 통해서 그는 디도와 누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명 중에서 이미 누가복음을 기록했으며 초대교회 때의 저자들이 증언해온 대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 가운데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을 보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으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자가 누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역사서라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살았던 두 번째 해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서기 61에서 62년쯤에 쓰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실존 인물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유사점을 함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의 수신자였으며 사도행전 1장에서도 수신자로서의 같은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을 받았으며 누가는 두 번째 책을 그에게 쓴 것임을 의미합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신약에서 여러 개인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노트에서 이 참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으십니다.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관한 책이며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이야기하기 위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공부할 이 구절의 내용이 신화적인 것이 아닌 사실이며 역사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영어 단어 트위타이즈로 쓰여진 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바로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입니다. 일부 성경의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책 또는 기록이라고 번역합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역사적 사실과 사건으로 기록함과 같이 그의 두 번째 책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셨던 일과 제자들을 통해 가르치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육신을 입고 만나시고 세상에서 걸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특정한 역사적 배경 안에서 특정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과 같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보여준 성령의 전능한 일들을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서 특정한 사건들로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은 오늘날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을 반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행한 많은 사역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맛보았던 것들은 오늘날 반복되어져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일을 다른 역사적 틀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많은 독특한 사건들과 가르침들을 오늘날에도 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반복하여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라는 사실은 이 책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생각이나 추정도 문자에 더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문자 그대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쓰여진 일부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된 것 또는 하나님의 본성의 변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간단히 말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사건들은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것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풍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도록 애굽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만나는 오늘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특별한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많은 오순절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입니다. 그리고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전체 교회사에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의 오순절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요엘 2장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고 베드로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의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이 반복된다고 기대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사도행전의 특정한 사건을 인용하여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경험, 신앙적 경험을 위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하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사역을 오늘날도 행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같은 사역을 보이셔야 한다는 자기 생각의 추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은 역사적 문맥 안에 있습니다. 문맥 안에 있습니다. 셋째로 이 책을 쓴 목적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는 임무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은 후에 누가는 유대와 팔레스타인 나머지 지역에 걸쳐서 복음 전파의 운동이 확대되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자체에 도달할 때까지 따라가며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모든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역사가로서 누가는 이 복음 전파의 움직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선택하였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대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거한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신 것과 같이 바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넷째,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매달리심과 부활에 대한 생생한 묘사, 승천에 대한 간단한 서술로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부의 기록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로 요약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목적들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지만 모든 기적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는 스데반과 바울의 경우에도 직접 행함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르신 이후에도 계속되어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갈보리 이후에 예수님의 경험, 즉 부활, 높임을 받으심, 승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심의 네 가지 사건 모두를 따로 그리고 또한 다양한 조합으로 말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참조 구절들은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서는 분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네 가지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모두가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가르침이 말하려는 모든 것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셨고 또한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메시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곧 다가올 사역들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켜줬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날들 동안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들은 그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이었다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다시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은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다가올 날들에 대한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목사들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며 초보자나 새로운 신자들 중에서 뽑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는 집사들은 증명된 사람들로부터 뽑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였으나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절을 3절에서 4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것에 대한 틀림없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틀림없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고 무서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담하고 용기 있는 영적 전사들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분노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도망쳤으나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따르면 사도들에게 화가 난 사람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나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5장 40절에 그들은 사도들을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증거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특별한 주제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남아계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셨고 4절에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이다의 헬라어는 NIV 번역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드셨다로 번역됩니다. 저 두 가지로 모이다 또는 함께 드셨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특정한 명령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 단순한 우리의 열정과 열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보기를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준비는 세 가지의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공통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다른 사도들과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그들은 배웠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를 기다리라는 것은 무작위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거나 하찮은 그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그들에게 명해지고 지시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시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11명의 사도들이었고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도 또는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신약에서는 종종 그들을 12사도로 부릅니다. 이것에 대한 참조 구절은 제가 드린 노트에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열둘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의 배반 이후에 11사도가 그들의 대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도의 선출이 있기까지였습니다. 11사도는 마태복음 28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24장 9절과 33절에 언급됩니다. 이 11명의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 선택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사도적 권위를 발견합니다. 누가는 이 증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들을 맡고 있던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대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들이 1세기 사도들이 가진 그러한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의 잘못된 점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배워야만 한다고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의 매우 특정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약속된 성령의 세례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의 진실에 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그 제자들에게 남겨졌던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에 대한 깊은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것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인류를 통치하는 그분의 메시아적 재능을 진정으로 확립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런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산헤드린과 벨릭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때 바울은 부활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이 모든 박해와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다양한 재판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이 여기서 부활로 인하여서 그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사역자들이 부활신앙을 인정하지 않음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성경적 믿음의 근거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배웠음에 틀림없습니다. 토론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특별히 이 주제를 골라서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것은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과 사역에 관련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는 사역과 메시지의 주된 중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통치권, 왕권 또는 지배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또한 왕이 통치하는 영토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토, 시민, 주권 통치가 없는 왕국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나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 또는 영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주석가들이 제시했듯이 이 두 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택한 백성을 통해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 통치와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차원이 있으며 동시에 현재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개개인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그분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것은 현재여적 차원과 미래여적 차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 사람을 다른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구절들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으니 이 한 구절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간증과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이 이 구절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은 또한 여기서 함께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은 사도행전 1장의 문맥에 들어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고 이 임무를 위해서 8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임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8절에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반드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임박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몇 날이 못 되어 또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가르침은 이후에 있을 여러 번의 설교에서 우리가 주입 깊게 공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제에 대해서 더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사도행전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세대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있을 사도행전 설교에서 이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후의 날들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몰랐던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들은 또한 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으며 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또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간증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격려와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격리된 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 많은 외로움과 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격리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